O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휴전이 시리아에서 9일 발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휴전은 시리아 현지 시각으로 정오부터 효력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G20 정상회담이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번 휴전 합의가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시리아 문제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휴전이 시리아 데라, 쿠네이트라, 그리고 스웨이데 지역에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렸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8일 끝났습니다.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 사실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이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에 유감이라며 다른 회원국들은 재협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이번 회의가 대단한 성공이었고 행사를 훌륭하게 주관한 메르켈 총리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술 전투에서 이겼다고 곧 선언할 것이라고 이라크 군 측이 8일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장악하고 있던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술 대부분을 장악한 이라크군은 모술 서부에서 ISIL 잔당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합동사령부 측은 정부군이 계속 전진하고 있다면서 승부가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군 대변인은 8일 국영TV 방송에 나와 ISIL 전열이 붕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전투가 막바지라며 곧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군 측도 AFP 통신에 승리가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지도하는 국제연합군이 공군력과 지원단을 제공하고 있는 모술 탈환전에는 이라크 정부군 외에 쿠르드 민병대와 이슬람 시아파, 순위파 민병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를 서방 의사 두 명이 진료하고 류 씨가 받은 치료를 승인했다고 병원 측이 8일 밝혔습니다.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9년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류 씨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류 씨를 치료 중인 중국 의과대학 병원 측은 최근 류 씨의 치료를 도우려고 미국과 독일 의사 각각 한 명을 초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의사가 류씨 주치의와 함께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류 씨와 가족들을 면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토를 마친 외부 의사들이 병원 진료를 완전하게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치료를 위해 류 씨를 외국으로 보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0일 카타르와 주변 나라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쿠웨이트를 방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카타르 주변 아랍 나라들은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국교 단절 등 카타르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최근 이번 분쟁을 중재하고 나섰지만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이미 카타르와 쿠웨이트 고위 관리들을 만나 갈등 수습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쿠웨이트 방문에서 더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동안 생산적인 외교적 협상을 위해 자제할 것을 관련 나라들에 요구해 왔습니다. 카타르를 제재하고 있는 나라들은 최근 자신의 요구 사항을 쿠웨이트를 통해 카타르 측에 전달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남도에서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 함경북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들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야기할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북한이 화성 14형이라고 부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체 106 2017년 7월 4일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자, 북한이 뭐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번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것은 시기가 언제쯤이 될까 이것만 궁금한 사안이었지 네. 북한이 오히려 일찌감치 공언을 했었고 또 올해 초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험 발사를 위한.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통령이야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까지 운반할 수 있는 그 운반 수단이죠.
네.
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야말로 개발을 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하자면 이정표였습니다.
네.
이때가 되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네.
바로 이번에 첫 번째 시험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들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예.
이 북한이 그동안의 ICBM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잇따라서 취한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로켓 엔진 시험을 하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몇 차례 발사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인 진전을 위한 그런 시험 발사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던
예.
거고요. 이번에 성공리에 이 시험 발사를 마쳤다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이 이번에 화성 14형이라고 부르는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기로는 화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지난 5월 정도에 발사했던 화성 12형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또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은 어떤 미사일입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한국 그 서울 시간으로 그 7월 4일 그 오전 9시 40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그 방현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한 발 발사를 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최고 그 2,800km까지 올라갔고요. 총 그 39분간 비행을 해서 비행거리로만으로 놓고 보면 933km를 날랐습니다. 그래서 동해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는 그 북한이 발사한 최초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그리고 고각 발사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한 80도 90도 이렇게 고각 발사를 했던 얘기인데요. 고각 발사를 해서 그렇지 그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경우 8,000km에 그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게 만일 이것을 정상적으로 탄도를 넣어서 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미국 서부 알래스카 하와이는 물론이고 시애틀, LA 같은 미 서부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그 전략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화성 14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그 공개된 이 화면 이런 것을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것이 그 길이가 약 18m 정도 되고요.
예.
2단계, 1단 추진체 또 2단 추진체 이렇게 있는 2단계 ICBM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북한은 그 자체 개발한 그 로켓 엔진을 백두산 로켓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백두산 로켓 엔진을 자체 개발했는데 아 그리고 올 봄에 그 이 엔진을 이용해서 화성 12호에도 이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엔진을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공개된 영상을 그 자세히 보면은 백두산 그 엔진을 가운데 놓고 주변에 네 개의 보조 엔진을 달아서 사정거리를 좀 늘리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화성 14형은 그 액체 연료로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탱크처럼 생긴 무한궤도가 달린 그런 커다란 그 이동식 발사대인데요. 한 축에 바퀴가 8개인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약간 특이하게 그 지상에 가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직접 그 발사한 게 아니고 이동은 이동식 발사대로 하고 지상에 가서 이것을 땅에다 고정한 다음에 그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뭐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이번에 물론 이제 새로운 엔진, 새로운 그 ICBM을 그 시험 발사했습니다만은 사진을 보면 그 탄도가 상당히 뾰족한 이런 건데요.
예.
이것은 아마 이번에 그 같이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험하지 않았냐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예.
특히 눈여겨볼 거는 이것이 그 화성 14호 그 탄도미사일의 최초 발사인데 미사일이 상당히 저 어렵고 위험한 작동장치인데 최초의 그 시험 발사인데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외부의 그 전문가들이 본 것보다는 미사일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그 대륙간 그 탄도미사일을 그 손에 넣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에는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본인들의 뭐 기술 발전 상황들을 공언을 하지 않습니까?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 뭐 경량화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미국도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맞다라고 확인을 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연료 주입 단계부터 면밀히 관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실제로 제프 데이비스 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친형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
네.
또 이 미사일이 그 대기권 재진입체를 가지고 있고 또 5,500km 이상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는 것은 장거리 5,500km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5,500km 이상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부분을 사실상 확인한 거고요. 또 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발사 준비 과정부터 전부 다 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그것이 그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격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목할 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시점에 초기에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이것이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했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바로 그날 당일로 발표를 수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가 장거리, 대륙간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신형이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그 시점을 보면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국의 독립기념일 선물을 보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뭐 반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뭐 북한이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위해서 그 미사일을 발사해서 큰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독립기념일을 통해서 그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예.
이것은 아마 사전에 아마 그 미국의 그 언론 또 미국의 그 정부 관계자들의 큰 그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검토한 끝에 그 독립기념일에 발사한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독립기념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제 뭐 쉬는 이런 건데요. 7월 4일 날 그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그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예.
CNN 방송에 따르면 국가 안보 또 군사 또 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한 그 긴급 회의가 열려서 북한의 그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그 논의됐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예.
이 자리에는 그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의 그 최고위급 관료들이 그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회의의 목적이 ICBM이 실제로 발사됐을 경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승인할 신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아 어떤 방안이 뭐 논의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CNN은 아마 그 전투기 또 군함 또 이런 그 미국 전력의 그 추가 배치와 추가 제재 등이 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그 트위터에다가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하루 정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뭐 ICBM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럴 걸까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 뭐 말로만 대응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미국과 한국 뭐 해군 공군이 실시간 실사격 대응 훈련을 벌이기도 했고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뭐 대응 움직임을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이죠.
예.
북한이 도발을 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로만 규탄을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실사격 훈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지시를 했고요.
예.
백악관이 여기에 흔쾌히 응하면서 이런 그 말하자면 무력 시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시는 대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협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북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기자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용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그 무력 시위성 그런 실사격 훈련을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실시한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그 보수 성향이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신속하게 강력한 맞으면 대응과 성명을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북한을 올해 그 관찰해온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드디어 북한의 그동안의 움직임이 하나의 그 결정적인 어떤 단계를 맞았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진짜로 그 영어로 얘기하는 게임 체인저 아주 사태를 그냥 180도 다 바꿔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그 엇갈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예.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야말로 그 최초의 ICBM 그 발사고 또 미서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비행거리를 이번에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커다란 그 진전이고 사태 반전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또 다른 그 분석가들은 북한이 물론 이것이 그 ICBM 그 능력을 가지긴 했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아니다 이런 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그 문제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고각 발사입니다.
예.
대개들 이제 그 2,800km를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고도에다가 한 4 정도를 곱하면은 이제 그 정확한 그 사정거리가 나오는데요.
네.
만일 2,800에다 이제 4를 곱하면 한 10,000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러면은 물론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이런 정도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충분히 만 킬로를 한다고 해도 뉴욕이나 워싱턴 DC는 안 됩니다. 훨씬 네.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커다란 진전이고 큰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바로 북한이 무슨 미 본토 뭐 워싱턴 DC나 뉴욕을 공격할 만한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이렇게 보기도 이르다. 이런 예,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에 대한 관련국들의 분석과 반응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는데요. 자, 먼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One of our capabilities.
예.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고 그중 하나가 군사력이다.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길 바란다. 이게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이거든요. 군사력을 언급한 건, 그러니까 헨리 대사가 군사력을 언급한 건 상당히 좀 강경한 그런 반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부분들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라고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 그러나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외교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유엔
예.
안보리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좀 더 압박해서 대화에 나오고 또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여전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도 바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그 헤일리 유엔 대사의 발언을 보면
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그 강합니다.
예.
그리고 외교적이지도 않고 직설적입니다.
네.
헤일리 대사가 외교관 출신이라기보다는 정치인 출신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의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교역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미흡하다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고요.
예.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말하자면 이번에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ICBM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또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인식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해라.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나갈 것이다.
네.
이런 말하자면 그 경고성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은 사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북한의 이 ICBM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됐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alert,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더 고조된 그런 상태고 여기에 따라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윤국환 기자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뭐 15개 회원국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제 규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는 중국과 러시아의 분위기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4일 날 북한이 ICBM을 발사했고요. 그 이튿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15개 유엔 안보리 사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 같은 ICBM 이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대사는 앞에서도 북한이 만일 이 같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저 ICBM이든 미사일이든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예. 그야말로 중대한 조치를 이제 취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북 제재 특히 그 북한의 그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그 원유, 석유 공급을 끊고
예.
또 외화원인 노동자 그 해외 송출 이것도 끊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심지어 군사력 동원 이런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조치를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날 공교롭게도 그 안보리 의장국이 그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은 그 이 같은 그 규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는 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네.
문제 해결책은 그 같은 강경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국들이 그 자제와 대화 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그와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기존의 제안을 그 되풀이했고요.
네.
또 중국은 아시겠지만 그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 주변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예.
러시아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이번 그 북한이 발사한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중국과 같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이 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그런 것과 그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은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헤일리 대사가 언급한 게 북한 원유 공급 중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보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게 이제 추진 그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행 과정에서도 역시 이제 원유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행되려면 중국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예.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달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의 역할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미중 간의 그 밀월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관측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드러난 것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압박에는 동참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꺼리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는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그리고 앞서서 유엔에서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바로 공개되어 이제 알려진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의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뉴욕 타임스가 상당히 그 흥미로운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달간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 북한 핵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라는 거.
예.
두 번째는 중국에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두 가지를 알았을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사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뉴욕타임스는 물론 대화를 통한 그런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역할이나 그 역할의 한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경제 공동체 구축 등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6일 그 독일 베를린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베를린 시청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새로운 그 한반도 평화 구상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아, 간추리면 한 네 가지 정도로 그 압축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문 대통령은 그 북한 체제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반도의 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그 비핵화를 그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아, 두 번째로는 정전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안한 정전 체제 앞에서는 그 공고한 그 평화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해서는 아, 북핵 문제와 함께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경제 공동체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고 아,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그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립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군사 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인도적인 문제, 인도적 협력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사항과 분류해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평창 올림픽 참여 이런 그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예. 뭐 많은 언론에서 이 발표를 포괄적 접근, 뭐 단계적 접근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10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중에 4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10월 4일 추석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또 고향 방문 성묘를 허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고요.
예.
그 밖에 4대 실천 사항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7월 27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달 중에 휴전 협정일을 맞아서는 남북한이 서로 상호 적대 행위를 모두 중단하는 걸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간의 당국자 간의 그 대화 채널이 없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면서 남북 정상 간의 대화 재개, 그러니까 사실상 여건이 되면은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근데 그 이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언에 맞춰서 한국의 통일부가 군사회담도 준비를 하고 또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십자 실무접촉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의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북한 측은 사실은 이번에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앞서서 문재인 정부의 그 이산가족 상봉 관련 언급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그 해외에 식당을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여종업원들 문제를 한국이 기획 입국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유인해서 그야말로 납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송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산가족 상봉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제안을 한다고 해도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실천 사항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던데 그만큼 이제 이런 실천 사항들이 북한이 어떻게 호응을 해오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그 북한의 장흥올림픽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도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그 장흥 그 올림픽 그 위원장이 그 한국의 그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그 VOA 인터뷰에서 아 스포츠 이걸 참가를 해서 그 평창에 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무슨 남북 간에 무슨 분위기가 좋아지고 무슨 된다는 것이 천진난만한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저 스포츠는 스포츠고 시범단이 온 건 시범단이고 이것이 정치 문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선을 긋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그 문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반도 그 평화 체제 구축 얘기를 하면서 평창 올림픽 참석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그 스포츠는 그 사람 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그 촉구를 했는데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북한에서 이렇다 할 그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그 아 이 같은 그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느냐가 핵심인데
예.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과 그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북한 통신을 보면 종종 우리가 그 미국에 대해서 이 같은 선물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가 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점을 시사한 걸로 봐서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예.
그러나 과거에도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앞에는 뭐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아서 뭐 된 건 아니고요. 어떤 또 필요가 있으면은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처음에 그 첫 단추로 제시한 것이 10월 저 4일, 10월에 있던 추석을 기한 이산가족 상봉, 또 14 공동성명 10주년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도 아마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뭐 다른 종류의 어떤 역제안을 해서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지금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미한일 뭐 그리고 한중 한일 다각도로 정상들 간의 접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중요한 내용만 좀 핵심을 짚어볼까요?
예, 그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집권 후에 처음 아닙니까?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도 처음 그에 앞서서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국의 사드와 관련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 중요한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사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예예 그동안에 중국의 이익과 입장을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완곡하게 사드 문제의 말하자면 해결 이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했고요.
예.
그러나 그 북한의 핵 말하자면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한다라는 이런 입장은 같이 맞췄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요성 그리고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그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그 두 정상과 3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실용적이고 추가적인 안보리 등에서의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한다라는 이런 맥락의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예.
공동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구도는 사실 그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마치 하나의 말하자면 진영을 형성하는 예.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그런 국면이어서 한국 정부, 말하자면 북한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또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그런 계산이라 그럴까요?
예.
그 의도에는 적지 않은 그런 장애물이 조성된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윤국한 기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한일 그 정상회담에서도 그 삼국 그 만찬 회동에서도 중국의 역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 또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독일 현지 시간으로 6일 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삼국 그 정상 그 만찬 그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그 주로 그 북한 문제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그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한미일 간의 그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그 협조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한국 측의 그 설명에 따르면 이번 그 회동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그 옵션, 군사적 화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들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국들의 대응 움직임,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또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에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탑10을 뽑아봤습니다.
한국에 와 살아보니 이런 것이 가장 놀라웠고 한국에서 경험한 제일 황당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나 또 노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탑5를 뽑아봤어요. 일단 드라마에서는 1위는 천국의 계단.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래서 즐겨봤던 한국의 드라마와 영상이 무엇이었는지 카메라를 앞에 두고 혼자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영상이 30개 가깝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서울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함경도 말로 바꾸면은 밥 먹었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거 얼마인가? 예요. 다시 한번
언제
들어볼게요.
누가 어디서 볼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을 이해하고 또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 사람. 인터넷은 물론 컴퓨터를 만질 줄도 몰랐다는 이 사람은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 일에 빠져 있습니다.
자, 한 20년 후에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있다면. 그래서 진짜 내 고향에도 가보고 그 사람들한테 또 한국 사람들의 그런 거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하고 싶어요. 바람이죠. 20년 후에는 꼭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 정착 8년차의 박수향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탈북을 해서 현재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온이라는 곳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 북한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향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박수향 씨. 조금은 부끄러운 듯 유튜브 세상에서 쓰고 있는 별칭 또향이란 이름도 소개해줬습니다.
유튜브에서 쓰는 유튜버의 명칭
또향.
또향.
네.
수향 또향?
네, 또향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향 왜 또향이라고 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향은 저희 아빠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부르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향이니까 약간 귀엽게 그냥 우리 또향이 또향이 하면서 불렀던 게 어릴 적부터 그게 늘 그냥 아빠가 부르는 애칭 같은 거였는데 한국에 와서 보통 다 닉네임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빠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이름 이거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또향 또향 하면서 불렀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서일까요? 아무런 걱정도 없었고 세상도 몰랐던 그 또향 시절의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어때요? 유튜버로서의 활동이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 이 정도에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아직은 정말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많이 잘 모르고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이 22개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영상은 그러니까 제가 막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근데 그냥 한번 찍어보지 뭐 이래서 찍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찍고 있고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좀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뭔가 너무 막무가내로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는 체계적으로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좀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네네. 네. 스스로 이제 본인 집이 어느 정도.
네. 전 금수저, 막 흑수저 이런 말을 네.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막 저희 스스로 한국에서 저희는 핵수저였다 막 이런
핵수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핵수저를.
네. 네. 근데 뭐 네. 저는 약간 중산층 정도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양 씨와 만나고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새롭게 올려놓은 영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6개가 더 올라왔는데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다루고 싶은 주제와 또 새로운 방법이 떠올라서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영상 아래 달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신기해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스스로가 애청자가 됐답니다.
27살.
네, 27살.
꿈 많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그죠?
네.
이제는 그리는 대로 그려가는 그런 나이인데 수영 씨의 10년 뒤, 20년 뒤는 뭘 하고 있을까? 뭘 그려놨을까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막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딱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꿈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북한에서는 꿈이라는 거를 없었어요. 뭔가 꿈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또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들은 얘기가 너 꿈이 뭐니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꿈이 뭐지? 근데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원을 하면서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원 활동도 물론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도 또 하고 싶고 유튜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서
27살 꿈 많은 나이 한국에 정착한 지는 이제 8년이 됐지만 사실 무엇인가를 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일입니다. 돈을 벌어 생활하느라 바빴고 꿈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없었던 북한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왔다고 해서 무엇을 해볼까, 어떤 꿈을 가져볼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도 고민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업 우리온에 참여하고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하는 보람이 무엇인지 무엇을 더 해보면 좋겠다는 애착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라는 그 나라와 떨어져서 뭔가 다른 그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 정체성이 그거고 그거를 제가 한국 와서 나는 아무리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라는 꺼리표는 늘 있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뭔가 통일이 됐을 때 뭔가 한국 사람이랑 북한 사람이랑 저희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잘 이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하는데 진짜 한 20년 후에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있다면. 그래서 진짜 내 고향에도 가보고 그 사람들한테 또 한국 사람들의 그런 서로 정말 문화도 너무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램이죠. 20년 후에는 꼭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20년, 30년 후 한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박수향 씨.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두 나라 사이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탈북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함께하는 자리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탈북민들이 여기서 잘 정착을 해야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는 막 한민족하고 그냥 다 이렇게 같다. 언어도 같고 뭐 생김새도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와서 제가 살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게 문화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고 뭐 생김새가 같지만 거의 막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갑자기 통일이 되면은 서로가 이렇게 알아가고 이해하고 이런 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좀 먼저 한국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은 이런 문화다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일됐을 때 그런 오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연인 하면 연애 하면은 스킨십을 빼놓을 수 없잖아. 북한에서는 어떻게 스킨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뭐 손은 언제 잡고 나는 진짜 이런 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아서 더 화기애애하는 남북한 청년들의 만남. 그곳에서 찾아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는데 서로 알아가면서 신기해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인터넷 공간 유튜브에 남북한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할 이야기를 올려놓으면 누구라도 찾아보고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제작하는 목표는 시청자들을 한국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북한을 잘 몰랐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근데 한국 사람들을 지금은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좀 외국에도 알리고 싶은 게 북한이란 나라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막 여러 TV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외국 사람들한테도 북한의 상황 막 정치적으로 김정일 뭐 핵 막 이런 정치적이고 자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북한 사람들 일상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았었고 이런 거를 좀 그 외국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어서 지금 영어로 제가 한국말 영어는 못하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은 좀 영어로 이렇게 자막을 달아서 그렇게라도 알리고 싶어요.
자신의 영상 위에 영어 자막을 달아서 이참에 세계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도 다가가고 싶다는 또향TV의 박수향 씨. 이렇게 의욕 넘치는 재기발랄 아가씨도 한국에 온 것을 후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족들 두고 혼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알던 한국은 이렇게 드라마로만 접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가 고향인 박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